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아침의 예배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을 깨워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날개품 안에 아버지 우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은혜가 부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이끌어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몸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이 아침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1월 9일 월요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일평생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전서의 앞부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4장과 5장에서는 자는 이들에 관하여 형제들 가운데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삶의 태도,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영적인 지침과 기준을 아주 명쾌하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최근까지도 그런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소멸을 할 수가 있는가?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소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여러분,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 끄냐는 거죠. 뭐 LA에서 산불이 나도 그 사람들이 진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호주에서 산불이 났을 때 몇 달 동안 불을 끄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서 좀 잦아들었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것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끌 수 있어야만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반대로 묵상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면 그대로 정말 성령을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나누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갈수록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된 사람, 감각의 노예가 된 사람, 감각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릴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인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속이고 더욱 속일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역사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토피아를 꿈꾸며 도시 문명을 세워온 거잖아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엔 경작이라는, 컬티베이션에서 나온 말인데, 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그리고 이 첨단의 도시 문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귀농을 선택하고, 제 주변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귀농을 할까 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요즘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도시 문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도시 안에 살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을 거부하고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명쾌한 세 가지, 첫 번째가 성령의 사람, 두 번째가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선악의 분별이거든요. 선악의 분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가지에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 뭘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선악의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대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홍수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온갖 사상이 창궐하여서 21세기는 혼합주의 종교뿐만 아니라 혼합적인 사상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이언톨로지라는 것은 과학을 종교로 섬기는 거잖아요. 뭐 이런 유불선이 다 뒤섞여서 나오는 종교들, 사상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상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을 물질로 미혹하고 쾌락으로 미혹하고 사상으로 미혹하고 온갖 것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내주하고 계셔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자, 제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게 소멸 못하죠. 인간이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즉 성령께서 휩쓸고 지나가시는 그거를 내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일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을 소멸하려다가 자기 영혼이 소멸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다른 복음서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없다고 돼 있는데 왜 이건 또 용서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자면 사울왕이 성령 회방죄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요한이 의심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가 보는 것을 가서 전해라.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다리를 젓는 자들이 멀쩡하게 걸어서 뛰고 눈을 못 보던 자들이 앞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의 명시적인 명확한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거부하잖아요. 이게 성령 회방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양자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마저 거부하는 것은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자기 자신만 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물에 완전히 젖어서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영과 악령이 역사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거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언은 뭐 진짜 그 시대에 계시로 임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적 성격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그래서 구약 전체를 뭐라고 통칭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다.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적 성격,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언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럼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 어떻게 그 모범적인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겠냐고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4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던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땅에 묻힌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 부활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지나갔나 보다,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 안 오십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현실의 상황과 너무 다르면 현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예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고 포기할 것이냐, 이 시대에는 타협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신학이 밀고 들어와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했죠. 기적은 없다, 성경에 이 기적으로 써 있는 것들 그냥 다 과장법이고 사람들이 뭐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고, 또 21세기 들어서 인본주의가 다시 창궐을 하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뭐 계몽주의 시대부터 창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1차 대전, 2차 대전이 보여준 거예요. 인간 이상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간 자신이 그걸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정신 차렸다가 이 반세기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인본주의가 꿈틀거리는 거죠. 그리고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겠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 부재설, 이런 거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하나님, 이거 인본주의죠. 과학지상주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타협의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잡힐까 봐, 즉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어느 정도 정복할 걸로 인간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광대하신 분이시다,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노신학자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압도당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기하면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당신에게서 떠납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항목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되, 즉 선, 모든 것의 선과 악을 분별하되 선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을 하라는 것은 선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에덴 동산의 그 영적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사항인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멸시한 거죠. 그거를 무시하고 따먹은 거잖아요. 미혹의 영에 속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무너지니까 세 번째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 문제 풀 때 예제 문제 푸는 것 같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동산 중앙에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21세기의 선악과는 곳곳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 지뢰 제거반 뭐 저는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뭐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물난리 때문에 그 지뢰 제거를 하지 못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지뢰들이 사람들이 사는 민간 지역에 떠내려오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여러분 지뢰 제거반이 지뢰밭을 지나갈 때 막 편하게 가나요?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살얼음판에 사는 겁니다. 지뢰처럼 선악과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이 잡다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꼭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뭐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쓰나미로 밀려오면 아무리 좋고 선한 것들도 이게 그 쓰나미 물결에 떠내려오면 다 그 폐수가 되고 구정물이 되고 더러워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존재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절대적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치열하게 이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해 하는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자, 은혜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죠.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라고,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사라지고 저 바닷물이 다 동이나고 없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율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진리를 따라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여 주실 때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충동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날 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의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쾌락으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되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고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고 온갖 거짓된 사상이 창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된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